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 12월 18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6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신약은 구약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뜻이다. 예수님 자신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며 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대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인용했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나 예언들을 언급했든지와 상관없이 신약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때론 옹호하기 위해 구약을 사용했다. 시편과 이사야에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목회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많은 책들이 신명기를 인용하였다. 시편과 이사야에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바로 신명기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목회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많은 책들이 신명기를 인용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중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대 진리를 찾아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신약의 많은 책들에서 신명기를 직접 인용함으로 그 의미의 깊이를 더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신구약의 말씀들이 함께 합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기별을 주고 있음을 감사한다. 행하기. 재림 성도로서 먼저 깨달은 진리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구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주장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2.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 신명기에 나타난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5. 베드로와 스데반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6.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은 무엇입니까? 7. 어떻게 하면 재림 성도로서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보다 더 잘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신명기는 시편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설교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함께 연구할 때 더 완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엠마오의 제자와 주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가리고 있는 여러 어두운 그림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환한 주의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옵고 이 들은 바 말씀이 오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저는 중3 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바인더를 쓰고 또 말씀 묵상을 쓰는 일들을 3주차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한 친구가 팔을 다쳐서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온 두 사람을 빼고 뒤늦게 합류한 중3 학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오늘 묵상한 이 엠마오의 제자를 본인의 모습에 비추면서 적용짐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든다면서 너무 저랑 똑같아요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그 친구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지금 말씀을 보고 한 뜻대로 가고자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고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던져보았는데 정말 의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를 하고 마쳤습니다. 가면서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신 사명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너무 자기 자신이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또 팔을 다쳐서 오지 못한 학생은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아, 집사님, 제가 말씀 묵상도 했고요. 또 바인더도 열심히 쓰면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잘 관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팔이 다쳐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갈 순 없지만 너무 아쉽고 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알려주셔서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 묵상하고 또 팔이 아파서 운동을 하기는 힘들지만 바인더를 열심히 쓰고 또 고등학교 갈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 저는 예수님이 저와 같은 이렇게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여 살고자 결심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나 큰 기쁨이 찬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엠마오의 제자와 주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는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 인물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열한 제자를 속하진 않았지만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네,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엠마오를 하는 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은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이 된 지가 벌써 사흘째 되는 이날에 정말 절망 가운데 낙담함에 몹시 슬퍼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면, 재판의 광경, 이 모든 것들은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보다 보니 그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옆에 가는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하였나요? 제사장과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래의 그 모습, 육신으로 계셨을 때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그 시대의 소명에는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아침에 그 여인들에게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옆에 가는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나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글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본인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 제자는 어떠했나요? 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그리고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의 가는 그 엠마오라는 촌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고자 하는 그 여행의 길 그대로 가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유하자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두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 더 가려고 하는 이 행인에 대하여 강권하여 우리랑 함께 유아사이다 하고 강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고 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하고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서야 믿을 수 있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또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요? 정말 이 제자들의 마음이 곧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낙담과 실망 가운데서도 늘 내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까? 이런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도 제자들처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저의 문제를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도 희미하게 깨닫습니다. 꼭 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고 또 말씀을 좋아한다 하고 순종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강권하여 초청해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감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결심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도 늘 옆에 계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임재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 않고 또 내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들어있을 때에 제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그들은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냥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에 일어나 그들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 황급히 발걸음 재촉하였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엠마오의 제자처럼 더디 믿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나가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학이라고도 불리는 두루미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서 십장생 중 하나로 꼽혔으며 옛날부터 몸통과 꼬리의 흰 색깔과 날개와 목 부분의 검은색, 그리고 머리 부분의 붉은 부분의 조화가 절묘하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루미의 서식 범위는 유라시아를 비롯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 매우 광범위합니다. 두루미는 몸 길이가 100에서 140cm 정도이며 키는 최대 150cm, 날개를 폈을 때 길이가 220에서 250cm 정도 되기 때문에 꽤 큰 편입니다. 특유의 긴 목과 다리, 큰 날개 때문에 원래 크기보다 더 커 보입니다. 두루미의 몸무게는 5에서 12kg 정도 되며 가장 큰 개체의 경우 15kg까지 나가는데 두루미 목 새들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날개를 접고 있을 때는 꽁지가 검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은색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날개 깃이 흰 꽁지를 덮는 것입니다. 성체가 되면 천적이 거의 없어지는 두루미는 머리 정수리 부분이 붉은색이며 이 때문에 붉은 정수리의 학이라는 뜻에 단정학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붉은 털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피부 자체도 일반적인 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꼭 길쭉한 형태의 알이 다닥다닥 박힌 것처럼 새빨갛고 꽤나 긴 돌기가 빼곡하게 박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까이서 보면 거북스럽게 느껴지는데 평소에는 붉은색이지만 기분에 따라 그 면적과 색깔이 변하기도 하며 화가 나면 정수리가 더욱 붉게 변합니다. 부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붉은 정수리는 두루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습지나 강 주변에 서식하기를 선호하는 두루미는 겨울 철새로 평소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우수리 강 지방과 중국의 만주 지방 등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한국의 10월 하순부터 나타나서 월동합니다. 홋카이도의 경우 원래 겨울철에 50마리도 안 되는 개체수가 찾을 정도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두루미를 길조로 여기고 겨울마다 생선과 옥수수 등 먹을 것을 뿌려주어 개체수가 몇백 마리까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눌러앉아서 여름철에도 홋카이도를 떠나지 않고 텃새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두루미들은 잡식성으로 주요 먹이로는 물고기와 양서류, 파충류, 곤충, 지렁이, 조개, 우렁이, 갑각류, 옥수수, 벼, 풀 등으로 가끔 배가 고프면 작은 새나 쥐도 먹습니다. 먹이를 잡을 때는 부리로 찔러서 사냥하는 왜가리와는 달리 먹이를 물어서 잡으며 물고기처럼 큰 먹이는 부리로 물고 강하게 흔들어서 찢습니다. 두루미는 일부 일처제로 암수 모두에게 짝을 고를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로 겨울에 모여서 마음이 맞는 상대를 정한 후에 이듬해 북쪽으로 이동한 뒤 알을 낳습니다. 둥지는 땅 위나 지피나 마른 갈대를 높이 쌓아 올려 짓고 6월경에 한 배에 두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의 크기는 가로 세로 6.5 곱하기 10cm 정도입니다. 암수가 함께 품어 32일에서 33일이면 부화하고 부화한 지 약 6개월 동안 어미 새의 보호를 받으며 자랍니다. 암수 모두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렇게 자란 두루미의 수명은 자연 상태에서는 30년에서 최대 50년 정도이고 동물원에서는 울프라는 흰 두루미가 83년 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명한 단정학의 경우 사육 시 7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두루미는 상당히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키가 꽤 크고 날개까지 펴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대부분의 육식 동물들은 공격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겁을 주는 데 그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큰 몸을 지탱하고 있는 긴 근육질의 발로 차는 힘은 상당히 강력하고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 상대를 찌를 수 있는데 소형 포식자의 경우 두개골이 관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육식 동물들은 두루미의 성체를 건드리지는 못하고 주로 새끼를 노리는데 새끼들의 천적으로는 맹금류와 여우, 담비, 너구리 등이 있습니다. 다 자란 두루미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삭의 경우 겨울에 먹이가 고갈되면 두루미를 기습해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두루미들은 삭이 나타나면 매우 경계하며 피합니다. 야간 시력이 좋지 않은 두루미들은 밤에 삭에게 기습당하거나 다른 동물이 어린 개체들을 잡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얕은 물에서 잠을 잡니다. 잠재적인 포식자가 접근하면 물소리가 나서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길고양이는 삭보다는 체급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두루미를 사냥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경계하는 수준입니다. 아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두루미는 지능이 상당히 높은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두루미 재단 등에서 기르는 두루미 15종을 30년 동안 관찰한 결과 두루미의 음성 언어는 원숭이의 두 배인 약 60가지라고 하며
이동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어린 녀석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마른 풀이나 나뭇가지를 던지며 놀기도 하고 구애의 목적 이외에도 춤을 춥니다. 두루미는 우아한 이미지에 평화를 상징하는 새이지만 화가 나면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화가 나면 머리가 더욱 빨갛게 변하고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며 달려들어 주로 발로 차는 공격을 합니다. 다만 울음소리와 몸짓으로만 싸우기 때문에 동족 혹은 근연종간의 싸움에서는 싸워서 결판을 낸다거나 피가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제두루미와 먹이가 겹쳐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두루미가 체급상 우세하지만 제두루미들이 떼지어 공격하면 두루미도 도망갑니다. 싸울 때 피를 내지 않기 때문에 평화의 새라는 별명이 적합할 수 있지만 육식 동물들을 상대로는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두루미는 비슷한 종류의 새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구분하자면 일단 정수리가 붓지 않으면 전부 두루미는 아니라고 봐도 좋습니다. 정수리가 붉으면 두루미, 꼬리만 검으면 황새, 눈가에 검은 댕기가 있으면 외가리, 무조건 하얗기만 하면 백로라고 보면 대략 맞습니다. 그리고 황새와 두루미는 보기 힘든 새인 반면에 외가리와 백로는 도심의 하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 흔한 새입니다. 학과 두루미를 다른 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같은 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소망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는 혼동이나 애매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려다가 유대인의 장리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면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덤에서 편히 쉬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파란만장한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지상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소산으로 기울어지는 마지막 태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안식일이 가까워짐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휴지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 마지막 장소는 안락한 어느 침대가 아닌 차가운 돌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돌 침대에서의 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우셨던 그 어느 곳에서보다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누렸던 가장 행복한 평안과 쉼이 보장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외침과 함께 마침내 운명하셨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타난 산헤드린 회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책임 있는 지위를 가진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진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예수에게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어두운 저녁 감람산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 신앙의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펴지 않아도 외우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이후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깊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열심히 연구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러한 확신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그렇게 3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니고데모의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늘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절친한 믿음의 친구이며 함께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싸늘한 시체를 장사지내기 위하여 발벗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몸의 발을, 예수님의 몸의 발을 값비싼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유가 100건이나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북서쪽 아리마대가 고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유대의 관원이요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도 일찍부터 나사렛 예수를 마음속에 메시아로 인정하고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공모할 때 언제나 가담하지 아니하고 니고데모와 함께 굳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을 하지는 못했던 비운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는 드디어 온 세상에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요한과 여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감겨진 눈꺼풀과 수그러진 머리, 피가 엉겨붙은 머리카락과 찢어진 수족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몸은 그들에게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을 영광스럽게 장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목은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반역한 죄인, 그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은 특별히 마련된 장지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시체를 건드리거나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잘 아는 요한과 여인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어렵고 암울한 시간에 그들을 도와줄 천군 만마와 같은 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명한 국회의원인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빌라도와 친할 뿐만 아니라 재산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시체를 용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명령이 내려진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과연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불려온 백부장은 아마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에 숨어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까지라도 그의 사랑하는 믿음 있는 백성들을 다 챙기셨습니다. 세 사람이지요. 그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백부장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빌라도가 요셉에게 그의 장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유대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와 십자가상의 강도들을 모두 치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사람이 빨리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죄수가 빨리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들이 다리가 꺾여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기에 다리가 꺾여오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이 내려지고 요셉이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마련해둔 새 무덤이 고이 장사진에게 되었습니다. 이 장사를 위하여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이 섞인 값비싼 향유를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처참하게 찢겨오신 예수님 몸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요한과 여인들도 정성을 들여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만신창이가 된 두 손이 맥박 없는 가슴에 올려지고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무거운 돌을 굴려다가 튼튼히 막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는 마쳐지고 저녁 그림자가 길게 질 무렵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갈바리 언덕길을 터덕터덕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한숨을 돌린 제사장과 서기관들, 관리들,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결코 잃을 수 없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발을 뻗고 지낼 것 같았습니다. 눈에 가신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질 때 성전 마당은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로 인산 이래를 이루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안식일은 유월절 안식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기에 갈바리 언덕에 예수의 죽음을 보기 위해 몰려왔던 제사장들은 못이나는 옷을 벗고 제사장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은 흰 두건을 쓰고 부전히 오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학수고대했던 제사장들과 관리들, 서기관들은 그 시간이 무척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허무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참된 신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은 너무도 허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주는 안식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사하는 데 동참했던 니고데모는 이 안식일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자신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돌이켜 깊이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니고데모는 가슴에 간직했던 의문들이 풀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안식일을 보내는 그 시간 백성들은 평상시처럼 나사렛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성전 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의뢰 나사렛 예수를 만나 그들의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온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원한다는 슬픈 부르짖음으로 거리는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도 문둥병자, 중풍병자, 각종 환자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던 사랑의 손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인자에게 말씀하시던 사랑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귓가에는 메마른 서기관들의 율법적 있는 소리만 웽웽거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무덤덤한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사장들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차가운 로마 군병들의 창칼 아래에서 그들은 성전 밖으로 내쳐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메마른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계신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기술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그들에게 암흑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어두운 흑암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몹시 달콤하리라 생각했던 복수가 서서히 자신들에게 쓰라림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거기다가 그들은 유다에게 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은 바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전해준 이 말이 천둥 소리처럼 그들의 귓가에 또렷이 솟아난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들은 안식일이 안식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예수가 무덤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막고 돌을 줄로 엮어서 양끝을 단단히 바위에 묶은 다음 로마에 인을 쳤습니다. 아무도 그 봉인을 뜯기 전에는 무덤을 열 수 없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100명의 군사들이 아무도 무덤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단단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표현대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파수꾼들과 그들의 무기는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두기에는 너무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무덤 문을 열고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생명의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 중 하나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 그에게 질문하셨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너를 그리 시내로 보냈으며 나는 너를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냈으며 나는 너를 아합에게 보내는 기별과 함께 사마리아로 보냈거늘 그 누가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하여 광야로 가게 했더냐. 엘리야는 자기 영혼의 쓰라림을 주님 앞에 토로한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 그 후에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되 하나님께 대한 조용한 신뢰와 굳건한 의지를 통해서 공공한 때에 항상 도우시는 분이신 그분을 언제나 발견할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신다. 나는 내 남편이 실망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과오 가운데 빠졌음을 보았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돌보심과 사랑과 능력에 대한 괄목할 만한 증거들을 통하여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한 자기의 흥미와 열성이 오해되고 잘못 이해될 때 그는 때때로 실망하여 절망에 빠졌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남편에게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행해야 할 일, 당신의 백성을 견책하고 권면하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사업을 주셨다. 우리의 견책이 경솔이 역임을 당하고 동정보다는 미움으로 가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떠났다. 그리고 마치 엘리야처럼 우리는 좌절과 실망에 굴복했다. 여기에 내 남편의 생애 중 큰 과오가 있다. 그가 실망하게 된 것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돕는 대신에 시련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불신과 동정의 부족 때문에 초래된 내 남편의 슬픔과 좌절을 볼 때에 그에 대해 승리했다고 여기고 그의 실망한 상태를 이용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잇 형제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느끼거나 혹은 이 방면에 그가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러한 것을 엘리야의 사업과 그의 좌절과 실망에다 언급한다.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인간이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치명적인 감정의 연약성이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성실성을 보존하는 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남편은 고난당할 때 용기를 얻어야 한다. 그에게는 동기를 읽으시고 영혼의 목적을 이해하시는 동정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쟁투의 전방에 서 있는 이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분을 위해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제어되고 있는 이들은 압력이 제거될 때 자주 반작용을 느끼게 될 것인데 때때로 실망이 그들을 심하게 억눌러 지극히 영웅적인 믿음을 뒤흔들고 가장 견고한 마음을 약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부싯돌처럼 강팍할 때에 동정과 사랑을 베푸실 수 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나의 남편이 좀 더 충분히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행하는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모세와 아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다. 아론의 동생 모세와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산에까지 동반했다. 제사장의 옷을 그 형 아론에게서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고통스런 의무가 모세에게 지워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아론의 죽음을 목격했고 모세는 그를 산에 장사 지냈다. 호르산의 이 광경은 우리의 마음을 아론의 생애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도한다. 아론은 온유한 성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모세와 함께 서서 그를 대변하도록 하셨다. 간단히 말해서 모세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지도자로 선택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심령을 잘 아시는 분이시오 품성을 이해하시는 분께서 아론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환경 아래에서나 의를 옹호하기 위해 굳게 설 만한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고 굴복하고 만다는 것을 아셨다. 아론은 백성의 호의를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큰 실수들을 저질렀다. 그는 너무 자주 저들의 간청에 굴복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수치를 돌렸다. 동일하게 그의 가족들도 의에 대해 굳게 서는 것이 부족하므로 그의 아들들 중에 둘이 죽는 결과가 생겼다. 아론은 경건한 유용성이 있어서 탁월한 인물이었으나 그의 가족들을 훈육하는 일을 등한히 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